영화가 시작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어떤 이는 크고 분명하게 자신의 내부의 소리를 듣고 들리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미치거나 전설이 되죠.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4년에 미국에서 개봉한 에드워드 즈윅 감독의 영화 가을의 전설입니다. 영화 제목 가을의 전설은 가을에 태어난 둘째 아들 트리스탄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트리스탄은 강한 기질과 반항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포함해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는데요. 금주법을 다룬 여러 편의 영화 중 가장 낭만적이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긴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브래드 피트, 앤서니 홉킨스, 에이던 퀸, 줄리아 오먼드, 헨리 토머스가 출연한 영화 가을의 전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정부의 인디언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던 윌리엄 러들로 대령은 퇴역 후 몬태나에 정착해 외딴 곳에 목장을 짓고 새 아들과 살아갑니다. 장남 알프레드와 둘째 아들 트리스탄 그리고 막내 세미얼은 제각각 개성이 강한 청년들로 자라나는데요. 특히 늦가을에 태어난 트리스탄은 다른 두 형제보다 유독 반항적이고 거칠지만 누구보다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강하고 사내다워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하지만 춥고 외로운 목장 생활에 지친 이들의 어머니 이사벨은 도시로 떠나갑니다. 어느 날 도시로 유학 갔던 막내 세미얼이 약혼녀 수잔나를 데리고 나타나죠. 사랑스러운 수잔나를 보는 순간 다른 형제들의 마음이 모두 흔들리지만 감성보단 이성이 앞서는 이들 형제는 막내 동생의 행복을 빌어주며 수잔나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순간도 잠시 세미얼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겠다고 나서자 다른 두 형제도 막내를 따라 나서는데요. 결국 전쟁터에서 막내 동생이 전사하고 이를 눈앞에서 목격한 트리스탄은 동생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고 먼저 귀국한 알프레드는 수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수잔나는 알프레드의 자상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얼마 뒤 트리스탄이 나타나 수잔나의 마음을 빼앗아버리죠. 사랑하는 여인을 친동생에게 빼앗긴 알프레드는 도시로 떠나 사업가로 성공해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될 정도로 성공합니다. 트리스탄은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집을 떠나 방랑하는데요. 수잔나는 트리스탄이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리겠다고 맹세하지만 트리스탄은 이별을 고하는 편지를 보내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제임스 호너의 The Ludlows였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은 1979년 짐 해리슨이 발표한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 몬태나주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감미로운 음악을 바탕으로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훌륭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실제 영화 촬영은 캐나다 앨버타주 로키 산맥에서 했다고 합니다. 가을의 전설의 감독 에드워드 즈윅은 1952년 미국 출생으로 하버드대학에서 문학과 역사를 전공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후반 인기를 끌었던 텔레비전 시리즈 가족의 작가 겸 편집자, 제작자, 연출자로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줘서 성공적으로 데뷔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30대 이야기, 소위 나의 인생이란 것으로 이어진 그의 텔레비전 영상물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보통 사람들의 문제에 밀도 있게 접근해 미국 텔레비전계 최고의 상인 에미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받았고요. 다시 영화감독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영웅주의와 희생,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인본주의 작품들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특히 에드워드 주익 감독에게서 빠뜨릴 수 없는 건 그의 두 번째 영화, 글로리죠. 남북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로 한국에는 영광의 깃발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익 감독은 이후 계속해서 여자의 선택, 가을의 전설, Courage Under Fire, 비상계엄, 라스트 사무라이 등 수많은 작품을 연출해내면서 더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Off to War, 전쟁터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의 전설은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배우들이 멋지게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남 배우 브래드 피트의 다양한 매력이 빛을 발하는 영화로 수많은 여성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다고 하죠. 앤서니 홉킨스와 함께 할리우드의 에이다 퀸, 줄리아 오몬드 등이 출연해서 웅장한 몬태나의 가을 풍경과 미국인들에게는 서부 개척기의 향수를 그리고 일반 관객들에게는 가을의 서정적인 풍경으로 가슴 설레게 한 명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남부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브래드 피트는 1987년 영화 무인지대로 데뷔했고요. 1991년 영화 델마와 루이스를 계기로 꽃미남 미모로 할리우드 관계자들의 눈에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주리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하다가 배우가 되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할리우드로 건너가 연기를 공부했고요. 그 후 1992년 흐르는 강물처럼,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가을의 전설 세븐 같은 영화에서 존재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연기 폭도 넓혀갔다고 하죠. 2011년 영화 머니볼에서 전미 비평가협회상과 뉴욕 비평가협회상에서 남우 주연상을 받았고요. 올해 초 영화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로 남우 조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에서 아버지 러들로 대령 역의 앤서니 홉킨스는 1937년생으로 영국 왕립 연기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1992년 양들의 침묵으로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받았고요. 1993년에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습니다. 이어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역작인 엘리펀트맨을 비롯해 노트르담의 꼽추 광란의 시간, 프랜시스 코폴라 감독의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리처드 아텐보로 감독의 채플린 등에 잇따라 출연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는데요. 2008년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았고요. 2003년 할리우드 명성의 거리에 입성하기도 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To the Boys, 소년들에게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가을의 전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화의 시대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전부터 미국의 금주법 시대를 거쳐 1930년대까지를 아우릅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은 한 가족의 상황을 통해 금주법이 가져온 부작용의 단면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경쟁 조직의 밀주 보관창고를 가득 채운 위스키통에서 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트리스탄이 격투를 벌이는 장면은 금주법이 시행된 당시의 시대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장면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금주법은 어떤 제도였을까요? 미국 역사가 청교도 사상으로 무장한 개척자들에 의해 시작됐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이런 영향 탓인지 미국의 금주운동은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아서 이 영화 전반부의 시대 배경이 되는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주류의 제조 판매를 금지한 주가 10여 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게 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미국이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시의 식량 절약, 작업 능률 향상, 맥주로 상징되는 독일에 대한 반감이 어우러졌고요. 여기에 당시 가난한 이민자들의 음주로 인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금주운동의 필요성이 추진력을 얻게 됐죠. 그 결과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한 미국 수정헌법 제18조에 의해 마침내 1920년 1월 금주법이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금주법의 실제 시행 과정은 부패와 범법으로 얼룩졌습니다. 굳이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지 않더라도 캠페인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 국가에 의해 법의 이름으로 강요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는데요.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수요에 부응해 밀주가 등장했고요. 이에 얽힌 각종 폐해는 그 후 수많은 범죄 영화의 소재를 제공했죠. 당연히 밀주 제조 및 밀매와 관련한 막대한 이익을 둘러싸고 벌어진 깽들의 주도권 싸움은 곳곳에서 참극을 낳았습니다. 밀주와 함께 금주법을 비웃듯 무허가 술집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번창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됐습니다. 덩달아 정치, 사회 전반에 혼란스러운 날들이 계속되는데요. 역설적인 사실은 금주법을 통해 강제로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이전에 술을 마시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호기심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해 금주법이 시행된 동안 음주율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해 경기가 극심하게 침체되면서 금주법은 사실상 그 효력을 잃고 말았죠. 1933년 미국의 금주법은 온갖 부작용만 낳은 채 수정헌법 21조에 의해 폐지됐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Alfred Moves to Helena. 알프레드 헬레나로 떠나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가을의 전설 함께하고 있는데요. 촬영감독 존 톨은 대자연의 풍광을 그림같이 영상에 담아내면서 이 영화로 1995년 아카데미 촬영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은 3천만 달러를 들여서 1억 6천만 달러를 버는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평론가들로부터 작품성 또한 인정받았죠. 영화 가을의 전설은 제임스 호너의 테마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제임스 호너는 영화 가을의 전설에서 아일랜드 민속악기들의 음색에 관현악단이 얹힌 독특한 음색을 사용했습니다. 백파이프 같은 아일랜드 악기들이 고전적인 관현악단에 어우러져 특유의 색깔을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서정적인 느낌까지 주면서 영화의 장면과 잘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The Changing Seasons, 계절의 변화, Wild Horses, 야생마들, Tristan's Return, 트리스탄의 귀환,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가을의 전설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말이 필요 없다. 최고의 명화다. 브래드 피트야말로 전설이다. 영화가 너무 아름답다. 웅장한 자연 배경,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처절하게 아름다운 배우들의 명연기. 가슴이 아프다. 영화의 영상미와 음악은 잊지 못할 것 같다. 정말 최고로 뽑히는 영화다. 모든 인물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 그래서 더 슬프고 애잔하지만 아름답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영화 가을의 전설은 엄청나게 웅장한 서부 영화의 대서사시다. 멋지다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가을의 전설은 거친 서부 개척 시대의 아메리칸 원주민, 그 시대의 여성에 대한 대우, 정착민에 대한 많은 정형화된 생각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온 영화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제임스 호너의 The Wedding, 결혼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가을의 전설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삼형제 중 둘째 트리스탄이 수잔나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써 있죠. 다른 사람과 결혼하시오. 역시 트리스탄이 남긴 말입니다. 뜨거운 심장을 손에 쥘 때 그 영혼은 자유가 된다.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수잔나는 트리스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장남 알프레드와 이미 결혼을 했죠. 수잔나는 그토록 오래 기다리기는 너무 힘들었다고 트리스탄에게 말하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죠.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삼형제와 함께 수잔나가 말을 타고 아름다운 초원을 달리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Revenge, 복수,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슬프고 아름다운 가족 간의 사랑 영화 가을의 전설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가을의 전설 중에서 엘프레드, 트리스탄, 더 콜노, 더 레전드, 알프레드, 트리스탄, 대령, 전설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윤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 어떤 여성이 화제가 됐을까요?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2023년 10월뿐 아니라요. 올해는 뭐 이 여성의 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여성이 있습니다.
네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영화의 홍보 영상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들어보시죠. 네. 네, 방금 들었던 목소리는요, 미국 여자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씨의 목소리입니다. 이 영화는 올해 3월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스위프트 씨의 여섯 번째 콘서트, 제목이 에라스 투어인데요. 네. 이 공연 실황을 엮은 기록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가 지난 13일에 대대적으로 개봉이 됐습니다.
예.
이 영화는 북미에서 개봉 첫 주말에 사흘 동안 9,280만 달러를 와. 벌어들여서 콘서트 네.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포브스 씨가 이 가수 콘서트 영상으로서는 첫 주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영국, 호주, 독일 등 전 세계 박스오피스 기록 개봉 첫 주말만 1억 2,350만 달러였습니다.
네.
전설적인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있죠.
네.
공연 영상도 유명한데요. 이 2009년 다큐멘터리 영화 This Is It의 북미 흥행 기록을 이미 깼습니다.
아, 네.
마이클 잭슨의 영화는 개봉 이후 미국에서 7,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네, 이 에라스 투어 보니까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영화죠. 플라워 킬링 문하고 나란히 극장에 걸렸는데요.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네. 네. 이 영화보다 에라스 투어 영화를 더 많이 봤더라고요. 어쨌거나 헐리우드 작가 배우 파업 때문에 참 부진했던 영화 시장에 활력을 주고 있는 것
네네.
같은데요.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 뭐 거의 매달 뉴스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뉴스 가수입니다.
네.
하지만 역시 10월에도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어서 오늘 테일러 스위프트를 이달의 여성으로 꼽아봤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테일러 스위프트로 잡았습니다.
네.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터넷 언론 매체 미디엄에 따르면 테일러 스위프트 2023년 유명인 검색어 1위였습니다. 10년 넘게 주목받는 팝 슈퍼스타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네.
눈길을 끄는 노래, 솔직한 가사, 친근한 성격으로 유명하고요. 12개의 그래미상 포함해서 수많은 상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에서 나고 자란 미국인 여가수죠?
그렇습니다. 올해 33살이고요. 작곡, 노래 실력, 창의적 공연 내용, 금발머리죠. 5.9피트. 센티미터는 180cm 정도가 됩니다.
네.
헌칠한 키로 뭐 살아있는 바비 인형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네.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주 웨스트 리딩에서 태어났고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잘 자랐습니다. 워먼스 헬스 잡지에 따르면 스위프트 씨의 아버지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증권회사입니다. 메릴 린치에서 근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프트 씨 어릴 때부터 연극, 노래 뭐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11살 때 농구 경기장에 서 관중들 앞에서 그 National Anthem 국가를 불렀고요.
네.
12살부터는 기타를 들고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13살 때 스위프트 씨의 부모가 그녀의 재능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테네시주로 이사를 합니다. 이곳에서 미국의 컨트리송 가수로 태어날 수 있었고요.
네.
2004년 14살입니다. 소니 HB와 작곡가 계약을 맺습니다.
네.
자신의 첫 싱글곡 팀 맥그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로 2006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당시 빌보드 컨트리 싱글 순위에 20주 동안 올라 있었습니다.
네, 뭐 떡잎부터 달랐네요. 네, 또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았고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데뷔를 했고 수상 기록을 많이 세웠는데 올해 또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로 성공한 음악가를 잡아봤습니다.
네.
자, 스위프트 씨 2009년에 Fearless로 아카데미 컨트리 뮤직의 올해의 앨범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MTV에서는 You Belong With Me로 최고의 여성 비디오 부문 1위가 됐고요. 2010년 그래미상에서 4개 부문 수상, 수상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네.
올해는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9개 부문 휩쓸었고요. 뭐 단일 가수 수상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때 테일러 스위프트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 너무 좋다. 이런 소감 밝히면서요.
네.
팬과 함께 만든 추억이고 팬들이 투표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큰 의미가 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컨트리 가수였던 테일러 스위프트가 팝송 가수로 전환한 곡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대표적인 곡이기도 하고 잠깐 듣고 가면 어떨까요?
예.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팝송 즐겨 듣는 분이라면 이 노래 귀에 익숙하실 텐데요.
네.
바로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 Shake It Off 들어보시죠. Shake It Off.
Shake It Off.
예, 이 제목의 노래, 제목의 Shake It Off 제목의 노래인데요. 지난 2014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반 중에 하나였습니다. 1989에 수록됐던 노래입니다.
네.
자, 1989. 테일러 스위프트가 태어난 해입니다.
네.
자, 매우 활기찬 노래였죠. 이 노래 제목인 Shake It Off 뜻이 뭐 털어버려, 잊어버려 뭐 이런 건데요. 부정적인 비판 흔들어 버리고 자신감을 가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 노래는요 미국의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에 오르면서 빌보드 어워드를 포함한 여러 상을 받았는데요. 이 노래로 스위프트는 국제적인 팝 가수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 노래에서 Shake It Off라는 가사가 반복되잖아요.
네네.
이 후렴구가 격려의 메시지가 되면서 문화적인 현상으로도 여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흥행시킨 노래가 한 만 곡이 넘는데요.
네.
음악 평론가들은 Shake It Off 이 노래는 그녀의 팝 음악 장르로의 성공적인 전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이 노래의 의미 때문에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가 갖고 있는 그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또 화제가 됐던 게 기부도 많이 하고 또 직원들한테 상당한 금액의 보너스를 준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큰 소식이었죠.
네,
네 번째 키워드 쉬코노미로 정했습니다. 예, 쉬코노미. 여성의 경제적 능력과 영향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네.
경제 뉴스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또 여가수 비욘세를 두고 쉬코노미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데요.
네.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네.
스위프트 씨가 이 에라스 투어 공연을 하면서 공연이 열리는 도시에 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푸드뱅크에 아주 큰 금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공연을 했을 때는요. 이 푸드뱅크에 아주 거금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지역 언론에서는 서부 워싱턴 지역의 400개 이상의 식품은행에 수천 파운드의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공연 스태프들한테요. 무려 10만 달러씩 보너스를 지급했는데 그 금액이 모두 5,500만 달러에 이릅니다.
네, 뭐 트럭 기사들도 10만 달러씩 가져갔다는데
네. 네,
에라스 투어 공연이 그렇게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그렇겠죠.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페드도 주목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 미 경제전문 잡지 포브스는 이번 순회 공연으로 46억 달러의 경제 부양 효과가 났다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이번 콘서트 평균 표 가격이 약 250달러인데요.
네.
관객 한 명당 입장권, 상품, 호텔 숙박, 여행 비용 그래서 평균 1,300달러를 쓴답니다. 지난 6월에 열렸던 시카고 공연 당시에 시카고 관광청에서는 지역 호텔 업계가 거의 4천만 달러를 벌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이 에라스 투어 공연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약 1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는 제가 한번 얘기해보죠. 스위프트의 자산 얼마일까요? 예.
뉴욕포스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에라스 투어 공연을 거치면서 자산을 늘리고 있는 스위프트 씨의 순자산, 재산. 갑부 연예인인 비욘세, 카니어 웨스트를 제치고요. 약 7억 4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7억 8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7천만 달러입니다.
7천만 달러.
네. 네.
자, 그 밖에 이 현재 지구촌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뉴스에 이 테일러 스위프트 씨의 이름이 있던데요.
네.
무슨 내용일까요?
자, 스위프트 씨 공연 기사 사진에 가끔 등장하는 남성의 얘기입니다. 빌보드지가 지난 19일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에라스 투어의 개인 경호원이
바디가드.
예, 하마스와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무사히 도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본명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남성이 이스라엘 예비군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최고 디자이너의 작품을 공연 무대 의상으로 입는 등 패션 아이콘 또 음악가들의 저작권을 위한 활동, 미국 프로 풋볼 선수 트래비스 켈시와의 열애, 또 그 밖에도 노래로 전 남자친구를 비방한다는 비판을 포함해서 뭐 가사 표절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미국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키워드 여자 스포츠입니다.
네. 네. 자, 최근에 전미 여자 축구 리그가 창설 10주년 맞았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해서 지금 미국의 스포츠계에서 여자 스포츠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내용을 포브스지가 소개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축구 관련 분야에서 특히 2028년까지요. 미대륙에서 여러 명성 있는 토너먼트가 열리면서 미국에서 이 여자 축구의 성장과 잠재력에 관한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고 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포브스지에 따르면 미국에서 축구가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그 네. 요인으로 전미 여자 축구 리그, National Women Soccer League, 줄여서 NWSL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안전성과 발전을 꼽았습니다.
네.
뭐 한인 여성 사업가 미셸 강 씨를 포함해서 여러 투자자도 등장했죠. 미국 여자 축구 리그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여자 스포츠가 고군분투하는 시대 끝났다. 이런 조심스러운 진단도 내렸습니다.
네. 그런 진단을 내린 근거가 있겠죠.
예, 2024년과 2026년에 각각 베이 FC 그리고 보스턴 이 두 개의 세 팀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팀이 예정된다는 것인데요. 이보다도 앞서서 2022년에 이 전미 여자 축구 리그 챔피언십 원래 그 낮 경기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리그 스폰서가 CBS와 그 미디어 투자를 확대하면서 리그 역사상 여자 축구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저녁 황금 시간인 그 8시에 열리도록 보장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를 통해서 평균 91만 5천 명의 시청자를 기록했고요. 전년도 챔피언십 경기보다 무려 71% 시청자를 더 끌어들이는 성과를
와.
기록했습니다.
네.
포브스에 따르면 현재 스포츠 소비 방식이 변화한 것도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 스포츠 경기 텔레비전으로만 거의 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장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제는 다양한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해진 겁니다.
네. 자, 여자 스포츠 중계 상황 중요하죠.
네. 자, 역사적으로 여자 스포츠 미디어 권리 중계권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요. 항상 그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남자 스포츠는 아주 큰 발전을 이뤘고요.
네.
이 메이저 축구 리그가 애플하고 10년 동안 25억 달러의 중계권 계약을 맺은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는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여자 스포츠 저평가하는 건 멈춰야 할 때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ESPN이나 ABC, NBC 등 주요 방송 매체에서 아주 좋은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에 여자 스포츠를 많이 방송하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여자 축구뿐 아니라 다른 리그, 다른 스포츠 리그에도 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 스포츠 산업이 현저하게 우세한 상황이지만
네.
여자 스포츠의 인기 또 미디어 상황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 이미 일어나고 있고 결국 미국 스포츠 산업 전체에 희소식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이달의 여성 뉴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을 가진 사람들의 고립과 연결에 관한 극을 써온 한 탈북 여성이 있습니다. 2008년 한국에 정착한 김봄희이신데요. 동국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2019년은 문화예술을 통해 그 차이를 넘어 사람을 잇는 예술집단 문화이수다를 설립했습니다. 최근에는 저출산 시대의 현실을 풍자하는 작품을 써서 관객에게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연극 유모차를 끌던 사람 현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저거 다 뭐야?
뭐 아기 물티슈랑 아기 세정제랑 소독제랑 아기 지퍼.
그냥 일반 물티슈 쓰면 되잖아.
그랬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자기 불안해?
당연하지.
아이를 키우는 한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이구, 나의 오이구.
고단했던 하루를 보냈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위로하는데요. 극이 진행되면서 여자는 점점 날카로워지고요. 우발적인 살인까지 하게 되는 여자의 고립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먼저 연극 유모차를 끌던 그 사람에 관한 자세한 얘기 김보미 연출가에게 들어봅니다.
예, 유모차를 끌던 그 사람은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이제 주변에 있는 이야기이고요. 아이를 혼자서 이제 양육하는 어떤 고립된 보호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블랙 코미디 그 형식을 빌려가지고 출산과 육아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이제 이런 단면들을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이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첫째 아이가 17개월이 됐고, 둘째가 지금 뱃속에 있는데 4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생각하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저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대본을 보내줬을 때 아기 엄마들은 공감을 하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약간 피해의식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 반응들이 다 재밌었어요. 네.
그게는 한 부부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멀티 역할을 맡은 두 배우가 등장하는데요. 김보미 연출가는 여자 주인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이제 아기가 없이 싱글일 때는 워낙 온화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떤 아이라는 존재가 생기니까 이제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욱하고 올라오는 것들을 참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의 일 앞에서는 되게 이성을 좀 잘 지키기 어려워하는 엄마 역할입니다. 저는 어떤 인물에 있어서도 연출가로서 그 감정을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어떤 인물만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중요시 여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보미 연출가는 극의 마지막 부분, 유모차를 두고 엄마가 떠나는 장면을 가장 고심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엄마가 이제 결국은 아이를 포기하고 이제 나가는 장면인데 그게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내가 괜찮은 보호자인가. 제 사실은 아이 낳기 전에 인생을 막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어디 가서 이제 더 조심하게 되고 아이 앞에 이제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니까 고민하는 것도 많아지는데 이제 어떤 때는 정말 나 너무 우리 아이 앞에서 이제 부족한 엄마인 것 같아. 오히려 내가 없는 게 애가 더 낫지 않나. 막 이런 생각할 때도 가끔 이제 있죠. 너무 고민이 될 때도.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김보미 씨는 엄마로서 또 임신부로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사회에서 이제 엄마들이 자식 일에 있어서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엄마로서 바라는 건 아, 저 사람이 자식 일에 불안을 느껴서 어쩔 줄 몰라 하는구나 하고 이제 한 템포 두 템포 기다려주면 좋은데 왜 저래? 이렇게 되면 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자꾸 고립이 돼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좀 많이 고립이 됐던 것 같아요. 초반에. 네. 아 저는 이제 주변에 나 지금 고립 중이니까 나 도와줘야 된다고 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도와주셨거든요. 아이 봐주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진짜 주변에서 안 도와주셨으면은 한 걸음도 밖에 못 나갔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극을 통해 저출산 시대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이 될 주민인데요. 저는 탈북하는 것보다 어려웠던 게 육아였고 근데 탈북한 것보다 더 보람 있었던 것도 아이를 만나는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아이가 잘 자라려면 이제 보호자들부터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뭐 이제 좀 힘든 일 겪는 분들도 많으시고 어려운 일을 겪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도 이유가 있는 거라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멀티 역을 맡은 배우 이건희 씨도 여자 주인공 위주가 아닌 한 부부의 이야기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 처음에는 엄마 역할 중심으로 서사가 흘러가는데 저는 사실 이 작품이 엄마에 집중적으로 쏠리는 것이 아닌 부부가 같이 힘든 사회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이겨내려고 가다가 결국에는 어쨌든 블랙코미디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살인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노력해도 조금 힘든 사회가 어느 정도는 현실이다라는 거 중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남편 역할이 어쨌든 같이 살자고 그렇게 계속해서 행동을 하는 거였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들 때문에 다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인물이 소사가 같이 보여주면 이 작품의 의미가 더 두꺼워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북민 김보미 연출가와 함께 이 작품을 하면서 임신부에 대한 시각도 변했지만 더불어 북한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점도 많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그 과정도 궁금했고 그리고 넘어와서 얼마나 여기에서 삶이 치열했을까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이 좀 많았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씩 이렇게 해주셨어요.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배운 게 있거든요. 유모차 같은 경우는 일단 임산부에 대한 시각이 좀 완전히 다르게 생각이 들고 주변에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트이게 되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알아가게 되고 예전에는 그냥 따로 국가 선언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화만 잘 되고 합의점만 잘 맞고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또한 이건희 배우는 김보미 연출가가 이전에 했던 작품 남남북녀 이야기를 다룬 연극 벤다이어그램을 인상 깊게 봤다고 전했고요. 앞으로 통일 관련한 연극에도 기회가 있다면 참여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연출가라면 내가 이 작품을 연출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 극 자체가 강요하지 않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에 씨앗 하나를 심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런 작품들을 또 쓰신다면 배우로서도 좋지만 연출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다면 관객은 이 극을 어떻게 봤을까요?
요즘은 출산을 하지 않고 사는 시대이다 보니까 저도 미래를 생각하기엔 출산에 대한 생각은 아직까지도 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장르의 극을 접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생각은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표현된 보장되지 않은 사회이다 보니까 더 개선해야 되는 점도 많고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지는 극은 상업적 극이다 보니까 이런 소재나 장르를 가지고 하는 작품들이 몇 없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꼬집는 작품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고 많이 세상에 나오면은 더 많은 대중이 이런 문제를 알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몰입감이 있었고 그 엄마가 점점 이제 갈수록 변화하는 그 감정들 모습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남편까지 해야게 되는 그런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런 블랙코미디처럼 이 사회를 풍자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극을 좋아하는 편이라 재밌게 봤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는 아내와 그리고 가정을 지키려는 남편 간의 갈등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초반에 이렇게 덜 힘들었을 땐 보듬으려고 했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화가 좀 원활하지 않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갈등이 좀 더 지속되면서 약간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회에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생각을 하고 좀 방향성을 어떻게 제시하면서 나아가야 될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김보미 연출가의 활동 목표와 바람까지 들어봅니다.
우선은 이제 좋은 엄마이자 멋진 엄마로 존재하고 싶고요. 이제 그만큼 또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같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예술가로 자라고 싶어요. 아직 많이 어리지만 제가 또 한 몇십 년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목표고 문화의 수단은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또 어떻게 공존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이들, 뭐, 또 어르신들, 또 다양한 분야의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고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